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은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심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의 무덤에서 나와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56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하고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쓰신 그 책 중에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여러분 삶 속에 분명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경험 많이 해보시죠? 네. 그래서 자주 나 자신에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평상시 알지 못했던, 평상시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그렇게 드러나 본 적이 없는 때로는 악한 모습에,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자신을 어떻게 내가 추스리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나 아닌 내가 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요. 어쩌다 한 번씩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죠. 도대체 이건 뭘까? 왜 그러는 걸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라는 존재는, 그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 어떤 자매님이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을 해서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혼도 하고 딸아이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의상계통에 이제 일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까이 다가오더니 묻더래요. 뭐 믿는 게 없느냐고.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요. 아,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 믿는 게 있어야 한다고. 근데 요즘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고 하네요.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은 많이 벌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면 믿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소개를 해준 게 무당이었다 하더라고요. 소개해 준 무당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너 어머니 같이 일을 해라. 그래서 딸이 일이 잘 되니까 어머니가 와서 돕는 거예요. 너 오빠도 함께 해라. 정말 좋은 회사에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 나를 좀 도와줘요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지만 그래도 동생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래 동생 일인데 내 일이나 다름없는데 그래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 그 좋은 직장을 정리하고 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 무당이 부르더니 주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오빠를 돌려보내라. 엄마도 돌려보내라. 딸아이는 될수록 멀리 두는 게 낫다. 그래서 딸아이는 멀리 두는 게 낫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어머니는 또 그렇게 따로 살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온 오빠가 문제인 거죠.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나를 돕겠다고 온 오빠를 어떻게 내보내나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이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 이제 협박하듯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빠를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 계기로 오빠하고는 원수가 됐어요. 엄마하고도 원수가 됐어요. 완전히 발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이걸 운영해 가는데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따뜻한 포근한 뭔가 마음을 막 이렇게 이끄는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주원아 주원아 많이 힘들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 많이 힘들 거야. 오늘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줄게. 나야 좋지요. 나야 좋지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저기 있는 저 의자를 가지고 창문 앞에 갖다 놔. 이제 이 자매는 어디선가 모르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이끌려서 의자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 올라섰어요. 창문을 열어봐. 창문을 쫙 열었어. 이제 창문 밖으로 몸만 내던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끝이 날 거야. 그때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개월 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내 친구가 내일 여행 가기로 약속해놓고 그 전날 전화통화 다 했는데 아침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왜 자살을 하지? 왜 저렇게 인생을 끝내지? 아니 어제 저녁에 통화했잖아. 그 친구가 자살한 그 친구 일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죽었나 보다. 그리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창문에 발이 하나 걸쳐져 있더라. 소스라치게 놀라서 창문을 얼른 닫고 내려왔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술을 마셨더라면 자기는 뛰어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다행히 술을 마시지 않아서. 왜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나? 왜 오빠를 멀리 두게 했나? 왜 오빠를 떠나가게 하고 어머니를 떠나가게 하고 딸아이를 멀리 두게 했나? 결국 혼자 고립시켜서 악한 영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삶은 끝날지 몰라도 남은 모든 가족들에게 안겨주는 상처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후배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후배가 강남교회를 나가는 자매였던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언니 빨리 서울에 올라와요. 서울에 올라와서 박 목사님을 만나게 한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지금은요 제가요 믿을 마음이 없고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제가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가면 다시 그 악한 영이 당신을 끌어갈 거라고 구원을 받고 가야 된다 지금 믿어라 지금 믿으면 더 이상 악한 영이 당신을 그렇게 끌어갈 수 없다 그 길로 앉아서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악한 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어디로? 불행한 길로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음성 들으면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속느냐면은 내 마음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의 세계가 자기 생각이라고 믿을 때 속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저기 방송실 소리가 제게 메아리 쳐오는데 좀 점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롯인 유다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는 그 가롯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을 정죄를 당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가 다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고 인생을 끝내는 불행해지는 이야기. 자기 생각을 따라간 그 길의 결과,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에 이끌려간 그 길의 결과가 불행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게 되었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27장에는 예수님이 팔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는데 그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는구나. 막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막 스스로 뉘우치고 한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한탄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뉘우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뉘우쳤는데 아무도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잖아요. 스스로는 뉘우쳤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무슨 제자냐? 네가 무슨 인간이냐? 어떻게 제자라는 녀석이, 어떻게 제자라는 놈이 어떻게 감히 스승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 그것도 네 손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삶 속에 실수를 하고 또 정말 어떤 절망적인 어떤 형편 속에 갇히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요. 정죄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스스로 뉘우친다고 벗어나집니까? 지금도 그러겠죠. 지금도 기도원은 산 속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절도 산 저 깊은 산 속에 명당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주택가로 다 내려왔잖아요. 기도원도 저 산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 주택가로 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CLF 오신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인데 그 동네 입구에 기도원을 세워놨더라고요. 세종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식사하고 나서 잠깐 여기 바람 좀 쐬고 가시죠. 바로 옆에 무슨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옆에 아주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가시죠 해서 갔는데 그 카페가 절이 있어야 될 명단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산 속에. 절하고 카페하고 자리 바꾼 것 같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산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삼각산, 감난산 기도원, 그리고 그 삼각산 산속 깊은 기슭에 곳곳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여 메아리 쳐요. 외치면서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스스로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왜 뉘우쳤는데 죄가 안 씻겨지지요? 왜 스스로 뉘우쳤는데 죄에서 못 벗어나지요? 왜 스스로 뉘우쳤는데 여전히 정죄를 당하지요? 스스로 뉘우친다고 죄에서 벗어나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뉘우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괴로웠습니다. 한탄을 하면서 은삼십을 성종을 팍 집어 던져버리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자, 여기서 성경에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제사장이 나와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뭘 하는 거냐면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의미를 알았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죄 때문에 뉘우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유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너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이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네가 당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당하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거기서 네가 당하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건져주었다면 악한 영에게 끌려서 자살 안 해도 되겠죠. 지옥 안 가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백날 첫날 울부짖어도 스스로 뉘우치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맞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줬다고 했습니까? 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 마이크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마이크라고 보이지만, 오늘만. 자, 이제 예수 팔려는 생각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온 순간부터 마음은 혼돈이 찾아오겠죠, 그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안 돼, 안 돼. 예수님을 팔다니, 그건 말도 안 돼. 야, 그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버려! 자, 사람은 작은 생각 하나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데, 10마리 중에 4마리는 말라리아 모기래요. 요만한 모기한테 딱 물리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원인도 모를 병에 걸려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왠지 아세요? 300원짜리 약 하나만 먹으면 낫는데 그 300원이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 몸의 시스템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갖춰놨는지 몰라요.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의 자동 시스템 내 몸 안에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건요 누구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건 바로 그 혈관이 막히면서부터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리고 나올 때 찌꺼기 또 운반해야 되고 이산화탄소 운반해 내야 되는데 막히면 찌꺼기를 가지고 배출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내려놓으니까 점점 혈관이 막혀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속에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으니까 내 마음에서 이 생각을 이겨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생각이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죠. 그죠? 자, 유다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과 싸웠습니다. 생각이 이겼습니다. 그 생각이 유다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딱 주장하고 났을 때 다시 따라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정체가 있었습니다. 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조각을 받은 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지라.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고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했을 때 마귀는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은 유다 겁니까? 마귀 겁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마귀가 직접 들어갔죠? 이제 마귀의 종이 됐죠? 이 악한 영이 유다의 마음을 끌어서 예수님을 팔게 했고요. 그렇죠? 팔고 나서 예수님 정죄당하는 걸 보고 마음에 정죄하게 되면서 스스로 뉘우치는데 그때 다시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고통하는 유다의 마음에 유다야, 네가 어찌 제자라고 할 수 있지? 너 예수님 팔았잖아. 네가 예수님 판 장본인이잖아. 너 때문에 예수님 정죄를 당하잖아.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하, 죽겠다.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어버려. 지금 죽는 거야. 그래 맞아. 지금 죽는 게 나. 내가 너라면 당장 가서 목매달아 죽겠다. 제가 첫 개척지가 어디냐면 영동인데 50분 걸어서 50분 떨어진 곳에 사는 자매 가족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기도회로 50분 걸어 나와서 참석하고 또 마치고 걸어 들어갔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 무슨 열심으로 저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 시험이 들어요. 그 자매가 오후 5시쯤 된 전화 왔더라고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누구예요? 오 자매야 저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어딘데? 마을 뒷산 호두나무 밭에요. 호두나무 밭에 왜 올라갔는데? 저요 예수님 믿다가 망했어요. 야, 예수님 믿다가 망한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요, 이 호두나무에 매달려 죽으려고 올라왔어요. 아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21살이었거든요, 그 자매가. 이게 뭐 협박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호두나무 밑에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 놀래가지고 너 미쳤어 정신 나갔어 당장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여기 교회 앉아있을 거예요.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만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유다는 목매달아 죽으면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목매달아 죽으면서 죽으면서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매달아 죽으면서도 그거 모르고 죽었지 싶어요. 뭐죠? 내가 아니에요. 유다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종이 돼서 끌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목매달아 죽는 것도 마귀에게 속아서 죽은 거예요. 그가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돌이켰다면, 주님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 안 하려고만 애를 썼지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로구나. 마귀가 나로 예수님을 팔게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끌어가는 거구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구분하게 된다면 안 속을 텐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악한 영에 속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CLF 목회자 모임을 갖고 있어요. 작년 4월 달에 10년 전에 구원을 받은 목사님 한 분 소개해 준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두 분이 강남에 가서 목사님과 만났어요. 그 이후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언제부턴가 매주 그분들과 만나면서 만남이 좋은 게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런 만남이 너무 행복합니다. 기다려집니다. 목사들 모이면 밥이나 먹고 농담이나 하지 절대로 말씀 이야기 안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런 교류 없습니다. 그런 자주 만나면서 서로 격식이 없이 그 뭐 성경 펼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녹아드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뭐 이렇게 비방하는 글이 있던데 이런 건요. 아, 그건 이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을 네 번 딱 만나더니 이분처럼 겸손한 분이 없구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제 내가 이 목사님 100% 믿습니다. 이분이 전하는 진리가 가장 성경적이구나. 제3 거듭남 비밀 책을 내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세 번을 읽었는데 이제야 내가 이 말씀 속에 마음이 젖어드네요. 그렇게 두 사람으로 시작된 그 모임이 지금은 열댓 명이 됐어요. 매주 그 모임을 갔는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모임을 갖고 그냥 헤어지다 보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이런 티타임을 가지면서 좀 마음에 궁금한 걸 좀 풀면 안 좋습니까? 좋죠. 이제 가까이 앉아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토요일 날 제가 좀 바빴는데 목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2박 3일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 그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환영이지. 지금 누구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기성교단의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합시다. 교제하고 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부부 동반 이런 모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들만 오시는데 부부 동반으로 와서 이런 모임 가지면 안 됩니까?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요즘은 여 목사님이 두 분이나 오셔요. 80세 된 기도원 원장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 나이 든 여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씩 나를 탁 쳐다봤다가 이렇게 돌리시고 또 쳐다봤다가 또 아니 저분이 뭐가 지금 마음에서 못마땅해서 저러시지?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헤어져서 가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말이 적대요. 말이 잘 없으신데 처음 그 자리에 와 놓으니까 개면적인 거죠. 편안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긴장이 많이 됐던 거예요. 의식이 되고 처음 오셔가지고 말씀이 들리니까 자꾸 쳐다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가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10년 전에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목사님이 제가 창피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제 마음이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조 목사님 바쁜 줄 알지만 제가 오늘 만나야 되겠다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목사지만 자꾸만 죄 속에 끌려갑니다. 자꾸 육신의 유혹에 끌려갑니다. 그 육신의 유혹에 자꾸 끌려서 내 마음이 거기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 온전케 했어. 주님 내 죄 다 사했는데 뭐. 그러면서 마음에서 말씀으로 다짐을 해보지만 그게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가니까 내가 이 죄를 거스려야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 의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 인간에게 의지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어쩜 이렇게 이분의 눈을 가려놨는지 목사님 그러지 말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가요. 1절부터 너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3절 4절까지 보면 여기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그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했다. 자, 그러면 여기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 옛사람 나란히 육신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멸하여 졌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내 의지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내 의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목사님, 6절은 왜 안 믿고 12절로 건너뜁니까? 이미 6절에서 옛사람을 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고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로 사는 세계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사는 거고,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거스리고 죄악된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은 내 겁니까 마귀 겁니까? 그걸 결정을 안 짓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이라고 믿으니까. 어떤 형제가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든지 마음의 이야기를 해봐라. 아니 주님이요, 이미 온전케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온전한 거, 내가 주님이 온전케 했지 하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믿어지. 형제, 왜 형제가 믿으려고 해? 믿으려고 하지 마.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온전케 돼 있어. 온전케 돼 있는데 왜 믿으려고 하냐? 믿어서 온전케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온전케 된 걸 믿는 거야. 아, 주님이 온전케 하셨으면 온전한 거네. 아멘. 믿으려고 하지 마. 왜 네가 믿으려고 해? 그냥 받아들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라게 씻었어.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야.
아멘.
성막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모형으로 만들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 세마포 담장이 쳐져 있는 하얀 세마포 담장이 쳐져 있고 거기에 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문 휘장을 열고 젖히고 들어가면 바로 내 눈앞에 뭐가 보여지느냐 하면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번제단은 언제 문을 통과했을 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그 번제단이 보이는 겁니다. 담장 밖에서, 성막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치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심판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은 무엇으로 입혀놨느냐 하면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놋 항아리를 편철을 만들어서 다 씌우라. 다시 말하면 놋으로 씌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놋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떡상이나 향당이나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번제단은 놋으로 씌어져 있고 다른 것들은 정금으로 다 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심판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저주를, 형벌을 다 끝을 내버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조각목은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사진을 보면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마른 땅에 자라난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는 흠모할 만한 게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좀 흠모할 만한 게 있어 보이죠? 그죠? 아니에요? 아, 이 충청도 분들이 마음을 쏘기네. 어제 빗제르 CLF 목회자 모임을 가졌어요. 러시아 목사님들 막 잘생겼잖아요. 막 키도 크고. 네. 그래서 아, 이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저보다 흠모할 만한 게 좀 있어 보이네요 했더니 웃더라고. 나중에 다 말씀 마치고 나니까 발표하라 그러니까 아, 목사님보다 흠모할 만한 게 더 있다 그러는데 흠모할 만한 거 머리 벗겨진 것밖에 없다 하면서 농담을 하시던데. 그 CLF 모임을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한 목사님 발표를 하는데 내가 뉴욕 마하나임 신학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신학교는 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신학교에서는 내 생각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회개가 왔습니다. 박 목사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여기 사진 나왔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보다 더 악한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내가 그랬어요. 거기 미하일 목사님 계신데 우리 대전 우리 교회 다녀가셨죠? 그죠? 미하일 목사님이라. 내가 미하일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게나지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노만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황희동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김봉령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전재선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내 죄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그 손에 못 자국은 여전히 남았더라고요. 옆구리 장자국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니까요. 아마 예수님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손에 못 자국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옆구리에 그 장자국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영원히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흔적 안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손에 못 자국 보여줘봐요. 오, 사라졌네. 스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 자신의 길,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십자가로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예수님 깨끗하시고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가 없으시며 그리고 자신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버리셨나이까 그랬댔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아들을 왜 주님은 버리셔야 합니까?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버리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치를 당하신 거고, 내가 받을 형벌을 당하신 거고, 내가 받을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고, 내가 당할 목마름을 당하신 거고, 내가 당할 모든 부끄러움을 그분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셨는데 베드로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보라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도 씻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제자들이 발을 이렇게 씻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 짓는 죄를 발을 씻듯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발 씻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CLF 모임 가졌는데 그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손발을 씻으려고 애를 썼네. 내가 손발을 씻을 필요가 없네.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네. 예수님이 씻어주셨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이제 아 어떻게 오늘 저녁에 저는 인천 집회를 가고 우리 교회는 정용만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가는 일 때문에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하여튼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악 속에 고통하는 많은 심령들 주님이 이끄셔서 그 성막을 휘장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번제단을 보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사랑을 참된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얻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